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하시기가 없으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입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고 참 유아부 전도사다운 제목이다 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수요예배 자리에서 어쩌면 조금은 가볍고 낯선 제목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수요예배의 설교 자리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평생 강단을 지키시며 설교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강단의 무게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정말 긴장이 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이 문장은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지원하며 썼던 18살 자기소개서의 가장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적었던 제 인생의 초심과도 같은 아주 귀한 소중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18살의 저는 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반짝반짝 빛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세상이 말하는 스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게 빛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슈퍼스타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이 말하는 슈퍼스타의 조건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어떤 사람일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그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동그라미의 삶을 삽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우며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때로 관계의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의미를 거듭하여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의 권면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 두 개의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별과 동그라미입니다. 별과 동그라미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별은 반짝이고 화려합니다.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뾰족한 모서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별처럼 화려하게 돋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면이 부드럽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슈퍼스타는 별처럼 살아갑니다. 화려하게 빛나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돋보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뾰족한 모서리를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그 모서리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저마다 크고 작은 모서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모서리의 정체를 무엇이라 하는지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모서리가 다툼이나 허영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단순히 큰 소리로 싸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앞서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허영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내용이 없는 이라는 뜻의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곧 내용 없는 영광, 텅 빈 자랑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내 이름과 수고가 드러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툼과 허영, 이 두 마음의 중심에는 모두 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커질수록 내가 아닌 타인은 함께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비교하고 이겨야 할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와 공동체는 점점 모서리의 골이 깊어지고 뾰족해져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다툼과 허영의 반대편에 겸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누구의 마음인지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상처입은 영혼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입장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동그라미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컴퍼스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컴퍼스의 한쪽 끝을 중심에 단단히 고정해야 반듯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선도 흔들리고 동그라미의 모양도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의 삶은 모서리가 없고 중심이 분명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채 영혼을 품고 겸손히 행하는 삶이 바로 동그라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수록 아닌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둘째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집안의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미니멀리스트가 무조건 적게 소유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미니멀리스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4년 동안 살던 남양주시의 자취방을 떠나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짐이 얼마 없었습니다. 자취 초반만 해도 미니멀리스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작은 원룸 안에 짐이 정말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8평 남짓한 방에서 나온 짐이 무려 1톤 트럭을 다 채우고도 부족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보면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언젠가 쓸 거야.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1년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도 그 한 번을 위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해. 아마 살림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남겨두다 보니 저는 그 많은 짐을 이고 지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내일 당장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이 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이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떠날 날을 생각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선명해집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과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위와 영광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케노시스, 곧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가진 것을 버리는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신 낮아지심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와 영광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미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쳐 말한들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개미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미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곤충의 형체를 가져 개미와 같이 되어 그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성육신의 신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사람이 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종이 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니멀리스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있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저를 저절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굳은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예수님을 만나야 비워진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셋째로 뼈그맨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혹시 뼈그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벌써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뼈그맨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담은 재미있는 줄임말입니다. 지난 겨울 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뼈그맨, 뼈그걸,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을 이 유아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고 쉽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아이들의 몸에 뼈 모양의 형광 스틱을 붙여주고 불을 끈 뒤에 찬양에 맞춰 율동을 하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참 예쁘고 귀엽지요? 깜깜하게 불을 끄니 아이들의 몸에 붙인 뼈 모양의 형광 스틱이 반짝반짝 빛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 겉에 빛나는 형광 스틱을 붙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진짜 뼈그맨은 이렇게 겉모습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슈퍼스타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님이라 고백하게 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을 뼛속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뼛속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관계와 선택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곳 교회 안에서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변화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부에 참 밝고 똘똘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순신 장군 알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제가 그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믿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믿음아 안녕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믿음이 아닌데요? 저 이순신인데요?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아이의 순수한 고백 속에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그분을 꼭 닮고 싶었고 마침내 자신을 이순신이라 소개할 만큼 그 마음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바라보게 되고 입만 열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며 결국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곳에서 기꺼이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곳에서 영혼을 끝까지 품어내는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때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묻어나고 나의 선택에서 예수님의 정직함이 나타나며 나의 두 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 이것이 바로 뼛속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정한 뼈그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슈퍼스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단단히 모신 동그라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헛된 자랑을 비워내는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뼈그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슈퍼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바라보며 아름답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로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